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면서 이에 우리는 매우 감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주둔 중인 미군을 철수하는 방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묻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나라들에게 우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미국이 1조 5천억 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국방 예산은 두 번째로 국방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보다 3배, 아니 심지어 4배나 많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방해할 것이라면 그들은 또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일부 언론들은 미국 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과 관련해 지난해에 비해 50% 정도 인상된 13억 달러를 최종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대공황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노동부는 어제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약 32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7주 동안 실업수당 누적 신청 건수는 3,30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전체 노동인구로 보면 5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지난 1967년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4월 실업률이 대공황 수준인 22%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38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를 385만여 명으로 집계했으며 사망자는 26만여 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프리카에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트시도스 모에티 WHO 아프리카 국장은 어제 올해 바이러스가 억제되지 않으면 아프리카인 4명 중 1명이 감염되고 19만 명이 사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 전화통화를 갖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코로나 발병에 대한 최신 정보와 바이러스 억제를 위한 대응 방안, 의약품과 백신 개발 노력과 함께 경제 재개를 위한 조치도 논의했습니다. 일본 측 요청으로 약 40분간 이뤄진 두 정상의 오늘 통화는 지난 3월 말 도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이 연기된 이후 처음입니다. 두 정상은 통화에서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과 대북 인도주의 지원 등을 위해 1억 4,67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 조정국은 최근 공개한 코로나 바이러스 국제 인도적 대응 계획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해 3,970만 달러가 필요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1억 700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한 패트리언 미사일 포대와 일부 장비 등을 철수한다고 미 국방부 관계자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사우디 내 석유시설 방어에 투입한 패트리언 미사일 2개 포대와 해당 장비와 관련된 300명의 병력을 철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 정부의 리비아 내전 개입이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미 국무부 크리스 로빈슨 유럽 유라시아 담당 부차관보는 어제 러시아가 리비아에서 칼리파 하프타르 리비아 국민군 사령관이 이끄는 동부군보를 지원하기 위해 시리아 용병을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마이크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형사소송을 취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그 지지 세력의 압박이 거세지자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앞서 미 연방수사국 FBI는 지난 2016년 미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공모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미르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8일 금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삶의 다양한 분야의 모습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명품 소비도 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적인 자문회사인 베인 컨설팅 연구에 따르면 코비드19로 인한 세계 각국의 봉쇄 조처로 올해 명품 판매가 35%가량 감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2008년과 2009년 세계 경제위기 당시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보다 감소폭이 훨씬 더 클 거란 얘기인데요. 2019년 전 세계 매출 규모인 3,030억 달러대로 돌아오려면 2년에서 3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인해 인기가 떨어진 브랜드는 인수 합병되고 단일 브랜드 매장은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백화점은 개편될 거라고 하는데요. 7일에는 미국의 고급 백화점 니먼 마커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했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전 세계적인 코로나 자택 대기령으로 인해 사람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거라고 말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절약에 나서고 있고 보다 더 신중하고 의미 있는 지출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돈을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뭔가 상징하는 브랜드에 돈을 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또 주간 프로그램으로 뉴스 따라잡기가 이어집니다.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이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아침을 맞은 이곳 워싱턴은 현재 14도로 일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말인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평안도와 함경도 북부는 밤에 그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 남도와 황해도는 30에서 80mm, 평안도와 함경 북도는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상 4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3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18도, 신의주 13도에서 1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14도에서 19도, 함흥 12도에서 17도, 청진 지역은 10도에서 1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존 바에즈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 추억이 뭘 가져다 주는지 알고 있죠? 녹슨 다이아몬드가 떠오르게 하는군요. Diamonds and Rust 들어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통화로 국제 당면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양국 무역 대표들이 무역 합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합법적으로 연립 정부를 꾸릴 수 있게 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정상이 전화 통화를 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7일 전화로 최근 당면한 국제 현안과 양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과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유가 안정 문제, 또 군축 협정 등을 중점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정상이 특별히 전화 통화를 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8일은 제75주년 유럽 전승 기념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영국, 러시아, 프랑스 등 연합군이 이 나치 독일의 항복을 받아내고 유럽에서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낸 날입니다. 러시아는 시차 때문에 9일이 공식 기념일인데요. 유럽 전승 기념일을 앞두고 두 정상이 이를 축하하는 덕담을 나눴다고 합니다.
2차 대전 때는 두 나라가 연합군의 일원으로 힘을 합쳤었죠.
네, 맞습니다. 크렘린궁은 미국과 러시아가 당시에 동맹 정신을 계승하면 이 테러 문제, 지역 갈등,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싸움 등 여러 가지 국제 현안을 성공적으로 풀어갈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우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지금 열심히 미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이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러시아를 포함해서 다른 나라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6일째 코로나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쏟아져 나오는 등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교 발표에 따르면 8일 오전 기준 러시아의 누적 확진자는 188만 명에 육박하면서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됐습니다.
사망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사망자는 8일 오전 기준으로 1723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확진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망률이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어떤 지원을 제안했나요?
네, 러시아가 인공호흡기를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적당한 시점이 되면 러시아에 인공호흡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인공호흡기 부족 현상이 없나요?
미국도 사태 초기에는 이 인공호흡기 등 의료장비 부족 현상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생산 물량을 대폭 확대하면서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해왔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가 미국에 의료 물품을 보낸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까?
네, 크렘린 측은 그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서 만약 미국이 지원을 기회하면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두 정상이 군축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요?
네, 현재 미국과 러시아 간의 군축 협정은 뉴 스타트가 유일합니다. 이 뉴 스타트 협정은 지난 2010년에 당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서명한 군축 협정인데요. 내년 2월로 협정이 만료됩니다.
뉴 스타트 협정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네, 양국이 핵탄두 보유는 1,550개 이하로 제한하고요. 미사일과 폭격기 등도 700대 이하로 배치하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미국과 러시아는 과거 냉전 시대에 체결했던 중거리 핵전력 조약은 지난해 8월부로 공식 폐기했습니다.
양국은 이 뉴 스타트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네, 러시아는 뉴 스타트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줄곧 군축 협정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중국을 포함한 군축 협정 체결은 어려운 일이라면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한 것도 큰 문제인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네, 지난달 석유 수출국 기구와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이 유가 안정을 위해서 대규모 감산에 합의했는데요. 두 정상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국제 유가 안정화를 위해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제를 돌려서 지금은 유럽은 제75주년 전승 기념일인데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겠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해는 예년처럼 성대한 행사 없이 비교적 조용하게 치러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현지 시간 10시 2분간의 묵념으로 기념식이 시작됐고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밤 10시에 기념 연설할 예정입니다. 영국의 현재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로 8일 오전 기준 사망자가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주요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프랑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는 아주 소규모 인원만 참가한 가운데 에드와드 개선문에서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인데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는 11일부터 전국 봉쇄령을 점진적으로 해제하고 비필수 영업 제한 조처도 대부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정점을 지났다고 보고 16일부터는 프로축구리그 분데스리가 경기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 간 무역 합의도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양국의 무역 대표가 전화 통화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문어신 재무장관 그리고 류허 중국 경제부총리가 7일 전화로 양국의 무역 합의를 논의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쯤 접촉이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날 저녁에 전격적으로 이뤄졌군요.
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중국이 지난 1월에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이 오랜 무역 전쟁 끝에 간신히 체결한 이 무역 합의도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양국의 무역 대표가 접촉을 서두른 걸로 보입니다.
양국 무역 대표들이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알려졌나요?
네, 미국 무역대표부와 재무부가 통화 후에 공동 성명을 내놨는데요. 양측이 무역 합의의 성공적 이행에 필요한 정부 인프라 구축에 좋은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국은 현재의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합의에 따른 의무를 적시에 이행할 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중국 상무부도 7일 양국 무역 대표들의 통화 후에 입장을 내놨는데요. 양국이 거시적 경제와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양국의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양국이 1단계 무역 합의가 파괴되는 상황은 막으려고 하는 것 같군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도 7일 미국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연일 중국 책임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달 인터뷰에서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원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있을 거라면서 대화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양국 무역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 말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6일 앞으로 1, 2주 안에 중국이 무역합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관한 보고서가 나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에서 약속한 건 미국산 농산물뿐만 아니라 서비스, 상품,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합의가 파기될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더 많이 미국산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만일 그들이 사지 않으면 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서둘러서 접촉하면서 이 파국은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정국이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장기간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문제 해결에 다가섰다는 소식이죠?
네, 이스라엘 대법원이 6일 베냐민 네타냐후 현 총리가 부패 혐의로 기소된 상태지만 연립정부 구성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곧 재판을 앞두고 있죠.
네, 지난해 부패와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오늘 24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이 정치적 마녀 사냥의 희생자라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연정 구성 문제에 개입한 걸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기소된 사람은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없는 모양이군요.
네, 현행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요, 이 기소된 정부 부처의 수장은 사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총리에게도 적용되는지 또 재판받는 총리가 정부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스라엘 대법원이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거 허용한 겁니다. 대법원은 의회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꾸리는 걸 막을 법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대법원의 결정이 네타냐후 총리의 유무죄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은 무죄 추정 원칙이 네타냐후 총리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번 결정이 정직성에 반하는 혐의의 심각성 그리고 기소된 총리가 불러온 어려움을 모두 없애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는데 장애물은 모두 없어진 건가요?
네, 의회 표결이 남아있었는데요. 이스라엘 의회도 7일 표결로 네타냐후 총리가 연립정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이 1년 넘게 연립정부 구성 문제로 표류했었죠.
네, 의석 120석을 두고 총선을 했는데 과반을 기록한 정당이 없어서 연립정부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연이어 실패함에 따라서 지난 1년간 무려 3번이나 총선을 치렀습니다.
지금 여당이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우익 성향의 리쿠드당인데요. 연정 대상은 청백당이죠?
네, 리쿠드당은 베니 간츠 대표가 이끄는 중도 성향의 청백당 그리고 청백당 연합 세력과 이 권력을 분정합니다.
간츠 대표는 애초에는 네타냐후 총리 밑에서는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간츠 대표는 이 부패 혐의로 기소된 사람하고는 일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연정 구성이 4번 어려움을 겪다가 여러 번 무산됐었습니다.
하지만 간츠 대표가 마음을 바꿨네요.
네, 간츠 대표는 이 신종 코로나 확산에 대처해야 한다면서 마음을 바꾸고 연정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장기간 총리 자리에 있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집권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군요.
네, 하지만 임기 중간에 총리를 바꾸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네타냐후 총리가 먼저 18개월 동안 총리 자리에 있고요. 이후에 간츠 대표가 총리직에 오를 예정입니다.
리쿠드당과 청백당이 내각뿐만 아니라 총리직도 분점하는 셈이네요.
네, 그런데 반대 진영에서는 이런 총리 자리 바꿈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리쿠드당과 청백당은 오는 13일에 연립정부를 출범시킬 거라고 7일 발표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러시아 추문 관련 기소가 취하됐습니다. 정가에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정 살펴보겠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고요. 이어서 이른바 브릿지 게이트 연루자들의 유죄 선고가 파기된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 보좌관에 대한 기소가 취하됐다고요?
네, 연방 법무부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위증 혐의 등에 대한 공소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발견된 자료 등 재반 상황을 검토한 끝에 이렇게 결정했다고 7일 언론에 밝혔는데요. 기소 취하 문건을 이날 연방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언론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중입니다.
왜 논란이 있는 건가요?
예, 뜻밖의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충격적인 반전이라고 평가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그동안 공판 과정에서 유죄를 두 차례나 인정했고 또 검찰 수사에 협조를 약속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또 앞서 이 재판을 맡은 재판부도 심각한 위법이 플린 전 보좌관 행동에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법무부가 플린 전 보좌관을 봐주기 위해서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는 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러시아 추문 수사 결과를 걷어내려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의 노력이라고 뉴욕타임스가 평가했습니다. 이 러시아 추문 수사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팀과 연방수사국 FBI 등이 진행했는데요. 이 법무부가 그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자의 처벌을 진행해야 되는데 합당한 법적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전해주시죠.
네, 이번 조치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후진국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했습니다.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에 꾸준히 다져왔던 법무부의 독립성이 무너졌다고 평가를 했는데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또다시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은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추문이 뭔지 되짚어볼까요?
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진영이 러시아 당국과 유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관련 사건을 살피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7년 멀러 특검이 출범을 했는데요. 이 특검 수사 결과 이 선거 캠프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위증 등의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고요. 일부 실형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은 이 사건에 어떻게 연루된 건가요?
이 러시아 측과 제재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보좌관 내정자 신분으로 주미 러시아 대사 등을 만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이 FBI 수사에서 이 부분 등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서 보좌관직을 사퇴했습니다.
만약 기소를 유지해서 재판을 한다면 플린 전 보좌관이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겁니까?
예, 이 위증죄 형량이 최고 이 징역 6개월입니다. 하지만 멀러 특검 측은 앞서 재판부에 보낸 문건에서 이 플린 보좌관이 수사에 협조를 했기 때문에 최대한 처벌 수위를 낮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기소 취하에 대해서 환영 입장을 다음날 아침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 어제는 미국의 사법체계의 거대한 날이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가했는데요. 플린 장군한테 축하를 전한다면서 더 많은 일이 뒤따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더러운 공권력과 부패한 정치인들이 이번 사건을 몰아갔지만 잘 안 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정략적인 사건 처리를 법무부가 중단시켰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 러시아 추문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가 부당하다고 이전부터 줄곧 주장을 해왔습니다. 또 최근에는 자신의 최측근이었던 로저 스톤 씨의 구형량을 낮추라고 법무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플린 전 보좌관이 갑자기 물러난 뒤에 국가안보보좌관은 누가 맡았습니까?
예, HR 맥메스터 보좌관이 후임으로 임명됐습니다. 임명 당시에 현직 육군 3성 장군이었는데요. 이 플린 전 보좌관도 군인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민간인 출신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자리를 이어받았습니다.
민간인 출신의 외교 안보 전문가라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예, 마이클 볼튼 전 보좌관이 2018년 4월부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이나 이란 문제 등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보인 뒤에 물러났고요. 작년 9월부터 로버트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오브라이언 국가안보 보좌관은 국무부 인질 문제 특사 등을 지낸 법률가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다고요?
네, 이란을 상대로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6일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이 거부권을 되돌리기 위해서 다음날 상원이 재의 요청을 했지만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결의안 발효는 최종 무산됐습니다.
상원 표결 상황 살펴보죠.
네, 7일 상원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의 요청 표결에서 찬성 49표, 반대 44표가 나왔습니다. 이 통과되려면 3분의 2가 찬성을 했어야 되는데요. 한참 모자랐던 겁니다. 이 관련 결의안은 지난 2월 상원에서 채택이 됐었고요. 다음 달에 하원도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6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매우 모욕적인 결의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해당 결의안이 어떤 내용이길래 모욕적이라고 한 겁니까?
예,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때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이미 단행한 작전이 있다면 30일 내에 병력을 철수하도록 명시했습니다.
특별히 이란을 상대로 이런 결의안을 만든 이유가 뭔가요?
네, 올해 들어서 미국과 이란 사이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하게 고조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초에 트럼프 대통령 명령에 따라 미군이 이란 군부 실세였던 카셈 솔레이마니 소장 제거 작전을 단행했는데요. 그 뒤로 이란이 중동 내 미군 주둔 지역의 로켓 공격 등으로 대응하면서 무력 충돌 위기가 높아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을 독자적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대통령의 군령권을 축소하고 의회의 감독권을 확대하는 조치로 당시 평가됐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이 최종 무산됐는데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집권당인 공화당 지도부에서는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대통령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는 조치라고 이날 말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이 재의 요청이 애초부터 통과가 안 될 것으로 봤다고 팀 케인 상원의원이 이날 표결 직후에 말했습니다. 이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인데요. 이 케인 의원은 해당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던 사람입니다. 이 최종 무산되기는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에 신중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줬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뭔가요?
예, 결의안이 상하원을 통과하는 과정에 초당적인 의견이 모였다고 페인 의원은 평가했습니다. 이 공화당 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결의안에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관련 결의안이 찬성 55표를 얻어서 과반 채택이 됐었고요. 하원에서도 찬성 227표 중에서 공화당 의원 표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이유가 뭘까요?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장기적인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고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 의원이 지난 3월 표결 직후에 설명했습니다. 이 중동에서 또 하나의 영원한 전쟁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도록 의회가 개입하기 위해서 결의안에 찬성했다고 당시 강조를 했었습니다.
공화당 내에서 의견이 갈린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올가을에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의 전열을 흩어놓으려는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 결의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살펴보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미국에서 한때 큰 논란을 일으켰던 정치 추문과 관련해서 결정을 내렸군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지난 2013년 뉴저지주 다리 봉쇄 추문, 이른바 브릿지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 2명에 대해서 가급법원에서 내려진 유죄 선고를 파기했습니다. 7일 이런 판결이 나왔는데요. 9명의 대법관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브릿지 게이트가 어떤 사건인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브릿지 게이트라는 사건은요, 지난 2013년 9월 당시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의 측근이 뉴욕 맨해튼과 뉴저지주 포트리시를 연결하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막았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들이 왜 다리를 막은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리를 막았던 건 아니고요. 이 포트리시에서 조지와 워싱턴 다리로 가는 진입로를 막은 건데요. 이 교통연구가 그 이유였습니다. 당시 도로가 나흘 동안이나 막히는 바람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교통연구는 전혀 없었고 당시 민주당 소속인 포트리 시장이 크리스티 주지사의 재선을 지지하지 않자 시장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일부러 이 주지사 측이 교통체증을 유발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보복 행위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 측이 시정부의 브리짓 켈리 씨가 이를 지시하는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일을 주도했던 인물들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켈리 씨 그리고 당시 크리스티 주지사가 임명했던 빌 바로니 전 뉴욕 뉴저지 항만청 부청장이 관련 재판을 받았었는데요. 두 사람 다 줄곧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결국엔 사기 그리고 공모 혐의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네, 이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브릿지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켈리 씨를 해임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혀왔던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 브릿지 게이트를 비롯한 여러 추문에 발이 묶여서 결국 경선을 포기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들이 이 사건에 연루된 두 사람에 대해서 유죄를 파기한 이유가 뭡니까?
네,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결정문에서 바로네 씨와 켈리 씨가 조지 워싱턴 다리 직무료를 막은 것은 정치적 보복의 이유밖에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안전이 위험에 처하긴 했지만 주나 지역 공무원의 모든 부정이 다 연방 범죄는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계획이 돈이나 자산을 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방 프로그램에 대한 사기나 금융사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대법원 결정이 나오자 바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자신의 측근들에 대한 기소를 정치적 십자군으로 표현하면서 처음부터 자신의 주정부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연방범죄를 지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고 대법원이 이를 마침내 확인해 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두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켈리 씨는 지난해 대법원이 관련 사항을 다루기로 결정했을 당시에 13개월형을 시작하기 몇 주 전이었고요. 이 바로니 씨는 18개월형을 받고 이미 복역 중인 상태였는데요. 하지만 대법원 심리가 결정되면서 석방됐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2020년 11월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후보는 2021년부터 4년 동안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미국 대선 때마다 전 세계가 누가 당선될지 관심을 기울입니다. 그만큼 미국 대통령이란 직위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리인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외교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대통령은 행정수반으로 행정권을 총괄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해 외교사절을 보내거나 다른 나라 외교사절을 받아들입니다. 특히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는 대사를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습니다.
Leaders this side of the Atlantic are bracing for Donald Trump, whom they will meet at the NATO summit just outside of London this week. Trump no longer publicly says that NATO is obsolete and wants to leave it.
미국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미합중국의 공식 대표자로 발언권을 갖습니다. 또 외국 정부의 공식적인 의사 표시를 통고받을 권한이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무부 장관의 보좌를 받아 외국과의 모든 공식 접촉을 관리합니다. 또 종종 외국에 나가 회의에 참석하거나 다른 나라 정상들을 만납니다.
And this is an agreement that first and foremost benefits working people, something of great importance to all three of us here today.
미국 헌법은 대통령에게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 미국을 대표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다만 그 권고와 동의는 상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조약은 상원 권고와 동의를 얻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근 미국은 외국과 주로 행정협정을 맺습니다. 이 행정협정은 상원의 권고와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Good morning. I'm pleased to inform you the American people should be extremely grateful and happy. No Americans were harmed.
미국 대통령은 외교 정책 결정과 시행에 책임을 집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미국 대통령의 외교상 역할도 확대됐습니다. 신생 국가 승인이나 외교 관계 단절, 원조 제공 등 모든 외교 사안에 대통령이 최고 결재권을 가집니다.
Well, nobody else can make the decision but me because I was the president. The final decision comes to the president, you know. I used to have a sign on my desk that the buck stops here.
미국의 33대 대통령인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외교 정책 등 모든 현안에 대해 모든 책임은 대통령인 내가 진다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외교 정책 결정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줍니다. 미국 대통령은 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로 외교 문제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대통령은 국무부를 통해 외국에 있는 미국 시민을 보호할 책임도 있습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미국 대통령 다섯 번째 시간으로 대통령의 외교권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리앤 라임즈의 How Do I Live? 어떻게 당신 없이 밤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당신 없이 살아야 한다면 어떤 삶이 될까요? 함께 듣고 오시죠.
What kind of life would that be? Oh, I need you in my arms, need you to hold. You're my world, my heart, my soul. If you ever leave, baby, you would take away everything good in my life. And tell me.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폭스뉴스 좌담회를 통해 연내에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는데요. 백신 개발,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오종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신 8종 임상시험 중.
현재 임상시험 단계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총 8종입니다. 미국과 중국, 영국, 독일에서 각각 시험 중인데요. 이 밖에 아직 임상시험 단계까지 가지 못한 백신도 최소한 94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미국 정부는 올해 말까지 백신 개발을 완료해 수억 개 분량 접종이 가능하도록 업계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We are very confident that we're going to have a vaccine at the end of the year. By the end of the year, have a vaccine.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내에 백신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아주 자신한다고 지난 3일 폭스뉴스 좌담회에서 말했는데요. 전문가들이 예상한 18개월보다 훨씬 이른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속도를 내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 산하 백신교육센터의 폴 오피센터장은 그렇게 빨리 백신을 내놓을 계획이라면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핵심 사안들을 알지 못할 우려가 있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 백신 작용 방식.
앞서 말씀드린 임상시험 단계 백신 8종은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적 기술을 활용한 방식인데요. 환자의 면역체계를 자극하는 원리입니다. 죽은 바이러스를 인체에 주입해 실제 바이러스와 싸울 내성을 키우도록 하는 건데요. 중국 내 연구자들이 주로 이 같은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이러스가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코로나든 에볼라든 평범한 감기든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더 많은 바이러스를 만들어내는 정보를 함유하는데요. 특정 바이러스에서 이 정보를 빼내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를 만드는 정보로 대체하는 겁니다. 이렇게 조정된 바이러스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주사하면 일부 세포를 감염시킨 뒤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부를 생산해내는데요. 면역 체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에 반응해 나중에 실제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중국과 영국에서 이런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DNA 백신과 RNA 백신.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바이러스에 들어있는 정보를 건드리지 않고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의 유전자 코드를 직접 신체에 주입하는 건데요. 염기 서열이 기록된 DNA나 RNA를 몸에 주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두 곳에서 RNA 백신을 시험 중이고요. 또 다른 한 곳에서 DNA 백신을 개발 중입니다.
작용 방식에 따른 장단점.
앞서 소개해드린 백신 작용 방식마다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죽은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방식은 가장 많은 시험을 거쳤고 효능이 입증된, 검증된 길이라는 게 장점인데요. 하지만 바이러스를 죽일 때 원래 형체가 변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죽은 바이러스에는 인체 면역 체계가 실제 바이러스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DNA 백신의 경우 접종에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주사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정도로 간단치 않다고 국립알레르기감염병연구소 측은 설명하는데요. 기기 하나가 통째로 필요한 작업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RNA 백신은 활성물질이 부서지지 않도록 첨가제를 주입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발 시간이 관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은 짧은 시간에 백신의 안전과 효율성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내놓을 수 없다고 우려합니다. 보통 특정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개발에 20년 정도가 소요되는데요. 일반에 시판하기 전에 수만 명을 상대로 임상시험을 거친 뒤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안전 문제는 단기간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건데요. 댕기열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3만 5천여 명 임상시험 끝에 9살 미만 어린이들에게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점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의 경우 안전에 대한 기준이 낮아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합니다. 유례가 드문 세계적 대유행으로 상황이 위중하기 때문인데요. 오피스센터장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공포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위험은 감수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백신의 효능이 완전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약업계가 생산 준비부터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전문가도 있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는 백신 업체 두 곳과 10억 달러 가까운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모든 임상시험자들에 대한 결과가 나오려면 아직도 몇 달은 기다려야 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존 랫클리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입니다. 랫클리프 DNI 국장 지명자 인사청문회가 지난 5일 상원에서 개시됐습니다. 코로나 사태 와중에 의회가 사실상 휴회를 이어오면서 정부 고위직 인준 절차가 계속 미뤄져 왔었는데요. DNI 국장 인사청문회와 함께 주요 직책에 대한 인준 작업이 속개된 겁니다. DNI 국장직이 가장 첫 순서인 것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DNI는 중앙정보국 CIA와 국가안보국 NSA, 연방수사국 FBI 등 정보를 다루는 기구 17곳을 통합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DNI 국장은 미국 정보기관들의 총괄 수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 수장이 되려는 랫클리프 지명자는 법률가 출신 하원의원입니다. 최근 의정활동에서 주요 정치 현안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는데요. 특히 러시아 추문을 다룬 로버트 멀러 특검 정국과 우크라이나 추문으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강렬한 발언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 탄핵조사 첫 공개 청문회에서는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에 직접적인 탄핵 사유가 어디 있느냐고 증인들을 몰아붙였습니다. 랫클리프 의원의 이 말은 보수 매체들의 기사 제목으로 나갔는데요. 그래서 야당인 민주당과 일부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성파인 랫클리프 의원을 통해 정보기관 전체를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랫클리프 지명자의 정보 관련 업무 경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My focus is I want to look forward, not back. I think that's one of the reasons I want this opportunity. All of this underscores the
관련 논란에 대해 랫클리프 지명자는 과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길에 초점을 맞춰 DNI 국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랫클리프 지명자는 1965년 10월 일리노이주 시카고 근교에 있는 마운트 프로스펙트에서 태어났습니다. 만 54살인데요. 1987년 노틀담대학교 정부국제학과를 졸업한 2년 뒤 법률전문대학원을 마치고 곧바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줄곧 민사소송 관련 업무를 수임했습니다. 러스티 터커 변호사와 함께 법률사무소를 세워 의료사건 등을 맡았는데요. 정치 행정 경험을 쌓은 것은 지난 2004년 텍사스주 히스 시장 당선 이후입니다. 히스는 댈러스 도심에서 동쪽으로 25마일, 약 40km가량 떨어진 작은 도시인데요. 2년 임기 시장직을 4연임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신임을 쌓았습니다. 그러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법무부에 발탁됐습니다. 텍사스 동부지역 대테러 조직을 맡았는데요. 2007년부터 해당 지역 담당 연방검사직을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 다시 민간 변호사로 돌아가 이듬해부터 존 애쉬크로프트 전 법무장관 등과 함께 법률사무소를 운영했습니다. 2014년 연방 하원의원 선거에 출마해 승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정계에 뛰어들었는데요. 이후 2016년과 2018년까지 세 차례 연거푸 당선돼 정치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특히 2018년 선거에서는 76% 가까운 득표율로 민주당 후보를 크게 이겼습니다. 이런 경력을 바탕으로 미국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를 맡으려 하는데요. 그동안 9개월 가까이 공석이던 DNI 국장이 새로 취임하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도 주목됩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현황을 알아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존 래클리프 미 국가정보국 DNI 국장 지명자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Evelyn here and thank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Voice of Americ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7년 개봉한 영화 Justice League 함께 보며 표현 배워보겠습니다. 슈퍼맨이 사망한 후 시공간과 에너지를 통제하고 행성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마더박스를 차지하기 위해 지구를 찾아온 악당. 슈퍼맨을 대신해 지구를 지켜야 하는 배트맨은 그의 새로운 파트너인 원더우먼과 함께 악당에 맞서지만 불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여기서 오늘 배울 표현 I dig it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Just like a bat, I dig it. Dig 하면 흔히 땅을 파다, 무엇을 뒤진다고 할 때 쓰는 말이지만 구어적인 표현으로는 like, appreciate, 좋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의 뜻은 괜찮네, 마음에 들어, I like it 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새로운 악당의 등장에 배트맨과 원더우먼은 아쿠아맨, 사이보그, 플래시 등을 찾아 정의의 수호단을 만듭니다. 이들은 적으로부터 마더박스를 지키기 위해 지구의 운명을 건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요. 배트맨의 복장이 마음에 든다며 아쿠아맨이 한 말 I dig it 표현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t's good to see you playing well with others again. Just like a bat. I dig it. Maybe temporary.
마음에 들어. 괜찮네. I dig it. I like it. 오늘 배운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영어로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평화롭게 꿈꾸고 깨어났을 때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될 거라고 노래하는 에릭 베네의 Still With You 들려드리면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운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Heaven knows what you've been through. So much pain. Even though you can't see me, I'm not far away. We always said if one of us somehow went away, we'd light a candle and say a prayer, know that love still remains.